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보내야 합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것이 투성이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아마 먹고 마실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것, 또 그들이 잠잘 곳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걷기 위해서는 낙타나 말, 그리고 그 나귀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또 그들이 더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소나 양, 또 재산 증식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만큼이나 더욱 필요했던 것은 보호나 안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힘도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필요를 결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그 출애굽을 꿈꾸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출애굽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신음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을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시거나 또 막강한 군사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극히 담대하고 강해야 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상대방을 초전박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우리에게 허락된 70년 또는 80년이라는 그 인생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도 부족한 그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숨통을 더 튀게 해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조금만 대주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일하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숱한 기적을 펼쳐가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소유, 즉 보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존재로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서문이자 전문입니다. 모든 법조문은 인간이 만들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직접 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단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가스펠, 갓스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답게 되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와 간호사는 의사로서 또는 간호사로서 출발할 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의사이고 간호사인 것을 뜻합니다. 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서를 수십 번, 수백 번 한다고 해서 제가 의사나 간호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그 선서를 완전히 외워서 5초 이내에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의사나 간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와 간호사가 된 사람이 의사와 간호사로서 지켜야 할 도리어 규범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가 아니거나 간호사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의사답지 못한 의사, 간호사답지 못한 간호사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존경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 세 번 다 십계명에는 그 계명 그 문자적인 뜻이 열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열 가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만이 십계명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모두 다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확대를 하면 성경 66권이 되고 그 성경 66권을 축소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단추의 자리가 어렵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단추가 여러 개 달린 옷을 입는데 첫 단추를 어긋나게 채우는 바람에 마지막 단추를 채울 구멍이 없거나 마지막 단추까지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구멍이 남아있어서 옷 단추를 다 풀고 다시 채웠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되면 사실 마지막 단추를 채우지 못하게 되거나 그 마지막 단추를 다 채우고서도 한 구멍이 남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그 앞에 채웠던 모든 단추가 다 틀리게 채워진 것입니다. 마지막 단추를 채우려고 하는데 단추 구멍이 없어서 거기다가 옷에다 구멍을 내고 그 단추를 채웠다고 해서 옷을 제대로 입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갔다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옷의 단추를 채울 때는 처음부터 제자리에 바르게 채워야 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신앙생활이라는 옷에 달린 10개의 단추 가운데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어디에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단추들을 잘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첫 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계명들을 바르게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첫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나머지 계명들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첫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에 팽배했던 다신론과 한 신이 한 지역만을 다스린다는 단일 신론의 정문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툼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다신론적인 배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걸림이 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바로 유일한 길이고 the truth. 나만이 진리이고 and the life. 오직 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계급이 더 높다거나 또 다른 신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한 여인이나 남편이 결혼한 여인이 남편에게 또는 남자가 아내에게 내 앞에 다른 여자 또는 다른 남자를 두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내가 당신의 유일한 아내이고 유일한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자기 아내만을 유일한 여인으로 또 자기 남편을 유일한 남자로 수용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또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가는 첩경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만을 유일한 분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가꾸어가는 첩경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단지 부지런함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바른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어떤 열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열심이 행동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전심은 태도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방향을 지녀야 합니다. 바른 방향을 지니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설악산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운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 있는 그 고속도로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아니라 경부 고속도로이거나 서해안 고속도로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운전하면 할수록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제가 돌아가야 할 길이 더 멀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열심이 특심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바른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이전에 그 했던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바른 방향, 바른 태도보다 사람들은 빠른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빠름은 자신에게 빚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저녁 뉴스는 일반적으로 9시에 합니다. 그런데 그 후발 방송국에서 좀 더 빨리 시작하면 1시간 빨리 시작하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1시간 빠른 뉴스. 그것만이 아니라 24시간 뉴스만을 보도하는 CNN의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Be the first to know. 아는 것에 1번이 되십시오. 빠른 뉴스가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빠른 것을 목적으로 삼다가 바르지 못한 것을 전하게 되면 그 빠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빠른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빠름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둡니다. 그래서 정작 바르게 알아야 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선의 참호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절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식품들은 다 걷어내게 되고 내가 이곳에서 내 생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있게 해준 그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꼭 실제 전쟁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 속에서는 여러 전쟁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은 꼭 참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파탄이라고 하는 전쟁터 속에 있기도 하고 질병이라는 전쟁터 속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전쟁터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전쟁터입니다. 그때 비로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꼭 이런 전쟁터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중요한 전쟁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이 듦이라는 전쟁터입니다. 제가 그 서른 살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임 교역자로서 첫 발을 디뎠는데 전임 사역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그 찾을 때에 초기 몇 년 동안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장에 가면 그 이제 패넌트들이 걸려 있는데 무슨 무슨 초등학교 몇 회 동창회, 무슨 무슨 고등학교 몇 회 동창회 그런 패넌트들이 거의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들을 거의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 연세가 되도록 또 저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저렇게 관계를 잘 이어오고 있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니까 그 초등학교 동창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를 갖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직급도 오르고 이제 자기 아래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자기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을 모아서 사회적인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 그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목사라며? 목사는 일요일만 일하잖아. 나머지 6일은 뭐하니? 그러면 제가 운동회 하는 날보다 운동회 준비할 때가 더 바빠. 그렇게 말하곤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조소의 눈길과 조소의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보자. 그리고 지금 십수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여럿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살이 속에 여러 참호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도 많이 겪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친구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고 있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수성이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달려가 보지만 실상은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듦이라고 하는 인생의 전쟁터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1번에 두는 최고의 선생입니다. 안티기독교로 살던 사람이나 인생의 한 중간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또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자신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가슴을 찌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틀 것만큼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선 시대와 같은 그 왕조 시대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한 죄도 크고 강도질한 죄는 더 크고 살인한 죄는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가 영모입니다. 살인자가 되면 자기가 사형을 당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영모를 하게 되면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삼족은 부계, 모계, 처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물론 모든 친척들까지 다 죽는 것입니다. 영모라고 하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폐부 깊이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내치지도 않으시고 또 버리지도 않으시고 기다려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또한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제1순위에 두어야 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제1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실패는 바로 이 1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출발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신라군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들이 그 위임된 주권자에서 단독적 주권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넘버 2에서 마침내 넘버 1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위치가 넘버 3에서 넘버 2로, 넘버 2에서 넘버 1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고 사탄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사탄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게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의 그룹이 말단 직원 때문에 복을 받은 것과 비슷하고 말단 공무원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부인인 마담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마담 보디발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가 20대 초중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마담 보디발은 한 번 두 번 유혹하고 거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그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그 날마다 오는 유혹을 피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마담 보디발이 유혹할 때에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 주인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 500년 전에 살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욕망과 쾌락이라고 하는 다른 것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 은총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소견,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신이 그들을 복된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가장 광명한 시대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난 학기에 그 구역 공부에서 우리 룻기를 배웠습니다. 베들레헴이 당한 흉년으로 인해서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잠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바람에 단기 이민에서 장기 이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민 10년 만에 남은 것이라고는 과부 셋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룻이 자신이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는 그분밖에 섬길 수 없어요. 그분 앞에 다른 신들을 세우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제 제게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돌아간 오르바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 역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앞에 그 모압의 신들이었던 그모스나 바알세불들을 바알부올들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돌아가서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팔자를 고쳤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오르바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침몰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청소년 때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 그 음식들은 틀림없이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었거나 아니면 바벨론 신들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또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즉 다른 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다는 그것을 알고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왔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던 요셉을 통해서 5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방 여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압의 신들을 두기를 거절했던 룻을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연결시켜 주셨고 적국으로 달려왔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결코 유명하지 않았던 시골 마을 루스드라 출신으로 사도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성 밖으로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우리 여기에다가 그 너는과 내게의 자기 이름을 넣고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조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한조에게 두지 말라. 이 한절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시금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 보호장치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보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고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착각과 망상을 하며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세속적 가치관을 두고서 이것이 더 좋다고 고집 부릴 때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비극의 출발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이듯이 우리의 인생 비극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라는 다른 신과 자기 자신이라는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인 우리 가정과 100주년 기념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